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ism, 뭐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잘 새겨진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문성이 없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어떤 전문적인 그 지식이나 기술이 이 생산성,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데 직결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물질 중심의 시대, 또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파워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이골 파워,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산성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파워, 이것이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이 생산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멀티플라이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을 가진 조직,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찾아서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도 역시 이 기업이 필요하는, 오르가니제이션이 필요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물론 젊은이들만 계신 것은 아닌데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그 청년부에 준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전문성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기업과 회사와 또 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어필하면서 여러분의 그 퍼스널한 밸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어필하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로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씀을 잘 전하는, 이것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전문성이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저처럼 선교부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이 그 언어적인 능력도 전문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페루를 갔다 왔는데, 전 페루를 갈 때마다 이 참 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동감하고 아주 그냥 절감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스페니쉬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을 가면 그래도 이제 알아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페루만 가게 되면 야, 내가 여기 이 부서에 이 지역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목회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물론 말씀을 잘하고 또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또 행정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인격, 또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성품,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목회자가 그 말씀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말씀을 뒷받칠 수 있는 인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목회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굉장히 영적인 IQ가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을 금방 발견하시고 또 찾아내시더라고요. 저도 혹시 그렇게 이렇게 겉에서는 이렇게 뭐 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저한테 잠시만 찾아와 주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목회자에게는 뭐 그런 인격적인 영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그런 능력과 인격적인 품성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사를 다니시고 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더러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답게 만드는 인격적인 성품, 인격적인 능력, 영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터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창의적이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한 공동체와 회사의 일원이 되면 더 이상 업무 수행 능력으로서의 전문성,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창의적인 것들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은 어떤 개인적인 전문성 가지고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개인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 회사를 모두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체 조직이 함께 움직이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생산성은 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립대학에 있는 우리 경영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서명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터 사역 때문에. 이분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는 반드시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 동역의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혼자 잘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팀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동역의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초에 오셨던 우리 그 하형록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일터 사역 부흥회로 오셨는데, 이분께서는 그 잘 들어주는 기술, 또 잘 들어줌으로 그 사람들을 임브레이스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요,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에 한정되지 않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회사나 그 오르가니제이션 안에서 나 혼자 잘나서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이 또 그 그룹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전문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 influential power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리더십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덕목이라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들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맛을 잃고 썩어져 가는 세상을 향해서 던져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회 나가서 업무적으로 뛰어난 일들을 함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워져가고 있는 세상들, 썩어져가고 있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덕목, 그 spirituality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성품에는 한 세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터 사역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어쩌면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세 가지 영적인 그런 모습, 또 영적인 덕목들은 첫 번째 성실성, 두 번째는 유용성, 세 번째는 신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성은 faithfulnes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유용성은 availability, 그렇죠? 항상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 또 신뢰성은 trustworthi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억하기가 편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실성,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faithfulness, F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유용성, availability, A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trustworthiness, 뭐로 시작하죠? T로 시작하죠. F, A, T.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는 거, 그렇죠? Fat. Fat 싫어하죠?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좋아요? 싫어하죠? Fat. 이 Fat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자, 성실성, 유용성, 그리고 신뢰성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즉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점성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성품들, 그 FAT, FAT 세 가지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전문성을 가진 리더로서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덕목들, 사실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어요. 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영적인 성품들, 영적인 덕목들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교훈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faithfulness였죠. 성실함.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성품, 이것이 faithfulness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같으신 분 누가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성실성, faithfulness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성실성에 있어서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이 성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동일한 기준과 또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막 미워하고 어떨 때는 정말 목까지 내줄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다가 언제는 언제 봤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혹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실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availability. 예. 이것은 뭐냐면요, 타인이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자신을 오픈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ready하는 것입니다. readiness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누가 와서 뭘 딱 부탁했을 때, 뭐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을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일단 이발부터예요. 바빠요. 이런 얘기가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바빠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이 availability입니다. 그 항상 이 그 바쁘다는 소리가 입에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가서도 애하고 저희 아내한테도 바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너무 바쁘다고 이렇게 그 소문이 났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뭐를 부탁할 때마다 아유, 안 목사님 바쁘신데 어떡하죠? 바쁘신데 어떡하시죠? 하시면서 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아니 저 하나도 안 바쁘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뭐를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한희선 목사님께서 뭐 이번 주일에 뭐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바빠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나요? 예, 않으시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아멘. 예, 안 바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바빴어요. 예. 자, 그 다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trustworthy. 믿음이 갈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갈 만한 사람. 상대방과 공동체에게 믿음을 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좀 이 어깨가 넓은 우리 형제들 아닌가? 이렇게 가슴이 넓은 형제들, 어깨가 넓은 자매들 하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와서 기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을 만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나 자신을 나도 신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신뢰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아마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 성품이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그런 성품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렇게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를 의지하고 또 나에게 무슨 필요들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그런 이렇게 애스킹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적인 세 가지의 성품들 성실함, faithfulness, 또 유용성, availability, 또 신뢰성, trustworthiness, 이 FAT, FAT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장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성품이 이것으로 가득해서 채워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참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잘 디벨롭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을 하다가도 원위치로 돌아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할,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이런 성품들을 온전하게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 트리비아 퀘스천 하나 드릴게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모세의 나이는 몇 살로 끝났죠? 120세. 그렇죠.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삶은 클리어하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던 삶, 또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삶, 또 마지막 40년은 뭐였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엑소더스 시켰던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40년 마지막 40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한 나라여서 굉장히 어떤 기술과 또 뭐 수사력과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의 경지에 이뤘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로 있는 동안에 이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목동으로서 정말 어떨 때는 거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끔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40년간은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디벨롭됐겠죠. 두 번째 40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그런 인격적인 성품이 디벨롭됐습니다. 그래서 그 80년을 합하여서 마지막 40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훨씬 더 두 배가 넘는 그런 시간들을 훈련받았죠. 여러분들도 내 성품이 잘 디벨롭되지 않고 전문성이 디벨롭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킬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런 우리 BM 청년부들 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지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나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간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 솔로몬 왕, 여러분들 이 솔로몬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 1,00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시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그냥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뭐 줄이면 그냥 총명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총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기의 재판, 그렇죠? 과부 둘이서 자기 아들이라고 싸웠던 그런 그 유명한 재판들을 잘 풀어나갔고요. 또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임금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당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도 솔로몬 때 만들어지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총명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총명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총명함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나눔하실 때 여러분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총명함은 첫 번째는요,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찰력이죠.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두 번째는요, 상황과 잘 어우러지고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능력.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 이것을 총명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잘 이용하여서, 그렇죠? 그 상황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함,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총명함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었던 한 단어와 아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이 총명함은 완전한 지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도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예, 떴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적절한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완전한 지혜, 총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전문성을 저는 이 총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세속주의가 지배하고 세속주의의 영향 속에서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 즉 총명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람들을 어떤 물질적인 도구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생산력에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생산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물질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만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그룹 안에 있는, 내 오르가니제이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도 도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특성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것을 믿고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주의가 주는 물질적인 유혹, 또 여러 가지 desire, 또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없습니다. 이웃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창의적이고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의 팀과 나의 그룹과 또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 총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기도했죠. 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꽉꽉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계란으로 채우진 않습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잠 좀 깨시라고요. 그 삶은 계란, life is egg.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예, 혹시 내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계란으로 먹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까? Life is egg. 이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뜻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순모임에서 또 여러분들 다른 모임에서 기도할 때 서로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자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진정한 전문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